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오늘하고 다음 주일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우리가 볼 때, 먼저 그 앞에 있었던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에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시며 예수님의 사역을 하게 하신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제자들도 나가서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맡기신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보면 30절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호칭이 쓰여졌는데요. 이제 이 6장 30절부터 다른 호칭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이라는 호칭이에요. 왜 이 호칭으로 바뀔까요? 사도들이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대신 보내심을 받아 예수님의 사역을 하게 하신 자들이 사도들. 예수님이 그 사역을 맡긴 이후로부터 사도들이라는 호칭이 마가복음에서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해요. 어떤 보고를 했을까요? 자기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라고 보고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의 권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라는 보고를 했겠죠. 예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맡기신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권능과 은혜에 대한 사역을 보고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부르심이었고요. 또한 이 땅의 교회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죠. 이 교회도 사도적인 교회라는 거죠. 물론 사도들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능과 은혜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보내시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치며 예수님의 사역을 하고 예수님의 삶에까지 참여하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 사도적인 교회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마치고 온 사도들의 보고를 들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을 따로 한적한 곳에서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밥 먹을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따로 한적한 곳에서 쉬라고 명하시는 내용이 따라와요. 31절에서 32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갈세.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사역에 참여해서 수고한 후에 쉬게 하시는 내용이 따라오죠. 여기에서도 우리가 알려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죠.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삶을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형제들에게든지 이 삶을 증거하며 살라고 부르셨죠. 그때마다 우리도 늘 예수님께 고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께 아뢰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주시는 권능과 은혜를 다시 구하며 예수님 안에서 쉼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께 고할 때마다 쉼을 누릴 수가 있죠. 왜?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권능과 은혜로 이루는 사역이고 삶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며 하게 하실지라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예수님께 고함으로 알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갈 때에 쉼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수고를 다 마치고 예수님께로 가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말씀드릴 거예요. 그때도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드릴까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 다 어마어마하게 하고 왔어요. 그렇게 고백할까요?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주님이 이렇게 이루신 것에 참여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의 권능과 은혜로 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도 수고했다 하시며 천국에서 쉬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도 수고하라고 하시는 거죠. 어떤 수고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라. 예수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권능을 붙들고. 끝까지 이 수고를 하고 기도하며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은사를 따라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교회를 가정에서든 우리 자신이든 형제들을 위해서든 세워가는 삶. 이 수고를 하다가 쉬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거죠. 이 부르심을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한적한 곳에서 쉬게 하시려고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적한 곳, desolate place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한적한 곳을 35절에 가면 빈들이라고도 말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헬라어 단어는 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빈들, 한적한 곳. 헬라어로는 에레모스라는 단어인데요. 광야라는 뜻입니다. wilderness. 광야로 가게 하셨다. 광야가 바로 한적한 곳, 그리고 빈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빈들로도 말씀하고 있고, 광야에 있던 한 고을로 가셨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대 땅에서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한적한 곳인 광야로 가셨다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이 모든 고을로부터 나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33절에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을 수많은 사람이 따라갔는데 어느 정도로 많았을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44절을 보면 장성한 남자들만 5천명. 그러면 남자들만 따라갔을까요? 여기에 여자들, 노인들, 아이들까지 합치면 약 2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 광야로 간 것을 알수 있다는 거죠. 이 광경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가시는데 거기에 한 2만 명이 되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 광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어마어마한 광경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무리, 2만 명이 넘는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광야로 나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구약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떠오르게 하지 않나요? 바로 출애굽 때에 모세를 따라, 아니 모세가 아니죠. 영광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따라, 아니 그 길을 앞서 인도하셨던 여호와의 사자를 따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갔던 모습이 생각나지 않나요? 사실 오늘 본문과 모든 복음서에서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할 때에 그 출애굽 사건하고 연결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전부터 그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때와 관계가 있는데요. 먼저 어떻게 관계가 있냐면 이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따라오자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셨는가.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온 큰 무리들을 보시고 마치 목자 없는 양들처럼 불쌍히 여기셔서 뭐 하셨다고요? 여러 가지로 말씀으로 가르치셨다. 말씀으로 무엇보다 먼저 먹이셨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들의 그 불쌍함을 바라보실 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부터 먹이셨다는 거죠.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먹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또 어떤 뜻을 품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은 그 백성들에게 목자가 되어주셨다는 뜻이죠. 목자가 되어주셔서 목자로서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오는 사건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따라 나온 양들을 먹이십니다. 그 출애굽 때의 사건과 닮아 있죠. 하나님께서 광야로 따라 나온 백성들을 만나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 먹이신 사건과 닮아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이 사건에서 먼저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여기에서 드러내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들처럼 방황하며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자기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약속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었고요. 그 약속이 성취되는 때가 왔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종되었던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한 목자를 세우셨어요. 구약에서. 그게 누구였죠? 모세였어요. 그와 같이 모세가 가르친 참 목자가 오시는 겁니다. 그 내용의 한 구절을 저희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5절에서 17절. Numbers chapter 27, verse 15 through 17.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며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죽기 전에 기도한 내용이죠. 이 백성들이 다시 내가 죽은 후에도 목자 없는 양들로 살아가지 않도록 참 목자를 보내주세요.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모세가 죽었습니다. 물론 가깝게는 여호수아를 새로운 목자로 세워주시지만, 비록 그 백성들이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목자 없는 양들로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는 목자 없는 양들로 살아가지 않는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주시기를 위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세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것이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품고 이렇게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들이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목자 없는 양들처럼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참 목자 보내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누가 하나님 백성들의 참 목자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을까요? 에스겔서 34장 15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Ezekiel chapter 34, verse 15 through 16.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누가 오실 거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들의 참 목자가 되어 오셔서 잃어버린 양들을 다 찾고 구원하실 것이고 자기 백성들이 다시는 목자 없는 양들로 살아가지 않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자기 백성들의 참 목자로 오셨음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들로 살아가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까지 공생의 사역이다 그런 거였죠. 병든 양들 고치시고 귀신 들린 양들 쫓아내시고 그 양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먹이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모든 사역은 다 목자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구원하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따라오죠. 예수님께서 참 목자로서 목자 없는 양들로 살아가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양들을 먹이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겠지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저 세상떡으로 먹이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 나로 먹여서 영생을 얻게 하는 때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렇게 참 목자로 오셨음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는 여러 이적과 가르침으로 보여주셨는데 마침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영원한 천국 구원의 현실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살과 피로 우리를 먹이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며 모든 죄와 사망과 사단의 종되었던 것에서 건져 천국으로 인도하여 영원토록 예수님의 양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을 이루실 것을 미리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참 목자 되심은 어디에서 완전히 드러나는 걸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 양을 위해 목숨까지 바쳐 그 양들을 생명의 떡으로 먹이시는 그 목자께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모든 내용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생명을 얻게 하실 십자가 사건이 미리 증거되고 있다는 거죠. 이 내용들은 우리가 많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살펴보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복음에서 보여주시는 또 한 가지 내용이 이 사건에 더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 오병의 기적에 어떤 사건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냐 하면은요. 이제 계속 볼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목자 되신 사역에 예수님이 먹이시는 사건에 예수님 혼자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제자들을 참여시키시고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이라고 명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이제부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도 제자들을 참여시켜 주셔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셨잖아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잃어버린 양들, 목자 없는 양들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찾고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목자의 사역까지 하도록 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 함께 보여져요. 예수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이적을 베푸셔서 장성한 남자 5천 명을 먹이시는데 여기에 제자들을 불러 백성들을 50명, 100명씩 앉게 하세요. 나누어서.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물고기를 받아 백성들에게 제자들이 나눠주게 하세요. 근데 희한하게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나눠주게 하셨다고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으로 가면 같은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나눠주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것을 제자들을 통해 하신다는 것으로 함께 연결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양들을 먹이는 목자의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예수님의 양들을 찾고 구원하여 교회로 부르고 그 양들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먹이고 그 양들을 치고 예수님의 양들을 보호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며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는 사역. 이것이 예수님이 교회에 맡기셨지만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교회를 통해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양들이 이 땅에서 목자 없는 양들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이 함께 보여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모든 성도들이 또 함께 참여하여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지켜주고 돌아보며 함께 예수님의 양들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 주신 사명이고요.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나라인 천국의 복된 현실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죠. 이 내용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볼 텐데요. 35절에서 44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내용이고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복음서가 다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복음은 공간복음에는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없고 요한복음에 있는 것이 공간복음에 없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가 네 복음서가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알려주고 있는 복음의 현실이 너무나 뚜렷하다는 거죠. 그 중에 요한복음이 가장 길어요. 요한복음이 가장 자세하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이 친히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교로 풀어주세요. 내가 하늘에서 온 참떡이야.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알려주고 있는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을 친히 풀어주시죠.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그만큼 이렇게 중요한 내용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복음서마다 조금씩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알려주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 사건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35절에서 36절에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날이 저물어서 저녁때가 되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야 여기가 예수님 여기가 빈들이 광야인데 광야에 먹을 것이 없잖아요. 저 백성들로 마을로 다시 돌아가게 하서 먹을 것을 사먹게 하라고 말씀하라고 여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제자들이 들을 때 너무 황당한 대답을 하세요. 37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예수님의 대답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황당했어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이 말씀을 무엇부터 이해를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이라고 하시며 제자들을 예수님의 목자 사역에 참여시키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양들을 먹이시는 것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에게 단순히 먹을 것을 갖다 주라는 게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 부르심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들만 바라봤어요. 지금 자기들은 가진 게 없거든요. 이 큰 무리, 정말 2만 명이나 되는 이 무리를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정도의 돈이 있어야 하는데, 아니, 우리에게 그런 돈이 없는데, 우리 능력으로는 말도 안 되는 것을 예수님이 명하신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대답이 뭐였죠? 아니, 우리더러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라고 하십니까? 라는 것이 그들의 대답이었어요. 200데날리온은 어느 정도의 돈이었냐 하면요, 당시 한 사람이 열심히 일하여 벌 수 있는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를 일하면 200데나리온 정도를 벌 수 있을까요? 주일 안식일은 빼고. 한 사람이 8개월 정도를 일하여 버는 돈이 이 정도 돈이었어요. 굉장히 큰 액수였죠. 아니면 200명이 하루 같이 일해서 벌 수 있는 돈. 제자들이, 그게 한 끼 2만 명의 식사 정도의 값이었다는 거죠. 제자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야, 내가 처음부터 내가 떡 만들어주니까 니네들이 그냥 갖다 주기만, 이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너희가 먹이라고 하셨을까? 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명하시든지 예수님이 이루시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명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을 주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성경의 어떤 명령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주시지 않은 것을 하라고 하고 주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서 그냥 내가 함께 하지 않아도 너희가 알아서 해라고 주시는 명령도 하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명령과 계명을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성경의 계명과 명령도 이루시지 않은 것, 주시지 않는 것, 그리고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을 명하시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제자들이 먹여야 하는 떡은 누가 마련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제자들이 이걸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명령하실 때에 누가 함께 하신다는 뜻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명하시고 너희가 주라고 하시지만 제자들이 가진 것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것으로, 제자들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먹이라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다는 거죠. 제자들이 왜 이것을 꼭 깨달아야 했을까요? 그 앞에 이미 그런 사건을 주셨거든요. 오늘 본문에 앞서서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셔서 내 사역을 해 하고 맡기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가서 너희 힘으로, 너희 능력으로 잘 이루라고 하셨나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으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명하실 때 우리 권능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으로 하시는 거구나. 이미 알려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죠? 제자들을 보내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입을 것, 먹을 것 하나도 가지 마. 머물 것 걱정하지 마. 내가 내 능력으로 다 이룰 거야. 그래서 실제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따라 자신은 아무것도 가지고 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가진 것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마련해 주시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먹을 것 얻었고 입을 것 얻었고 잘 것을 얻어서 복음 사역에 전념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제자들이 이것을 꼭 기억해야 했습니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백성들, 이 양들을 먹이라 하실 때에 그들이 가진 것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주시는 떡으로 백성들을 먹이라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깨달아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을 바라보는 것에서 눈을 돌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저 양들을 먹일 떡을 주세요라고 구해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사역의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여 예수님의 양들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가라고 하실 때에 너희가 가진 걸로, 너희의 능력으로, 니네들이 알아서 하라고 절대 명하시지 않아요. 내가 주는 은혜와 능력으로, 내가 함께함으로 이루어가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만 바라보며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는데, 우리에게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할수 있습니까? 라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명하셨으므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주시기를 구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교회와 성도들은 끝까지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 대오빌로 장로교회든 가정교회든 누구든 간에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에 예수님의 권능과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참여시켜 주셔서 우리를 통해 이뤄가기를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하시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예수님의 맡기신 사명을 이루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에서 봤죠. 정욕대로 구하는 것은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구하면서 받았나 안 받았나, 주셨나 안 주셨나를 자꾸 확인하려고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나라를 구해오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걸 구하고, 그걸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주신 사명을 힘써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보고를 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권능과 은혜로 모든 것을 했습니다. 라는 고백밖에는 할게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것을 배우며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명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이 교회도 이것을 배우며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 가정에 주신 사명, 부모로서 주신 사명, 성도로서 주신 사명, 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능력으로 너희가 스스로 잘해봐라고 맡기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멀리 떠나 계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죠. 성경의 모든 구원 역사가 다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 살아라고 명하실 때에 너희가 알아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그 앞에 오는 말씀이 있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교회에 성령님을 부어서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성령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권능으로 하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시며 내가 주는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내가 함께함을 믿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이루라. 교회를 세우라는 거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라. 주시는 것을 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과 실패가 없어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다가 교회 문을 닫으면 닫는 거죠. 그대로 가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교회 사역은 이러한 예수님의 목자의 사역입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구원하여 양육하고 예수님의 교회로 세워가라는 것. 여기에 큰 목자이신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하신 양들에게도 모든 은혜와 은사를 주셔서. 여러분 한분한 분에게 은혜와 은사 왜 주셨을까요? 그 은혜 은사 받은 거 자랑하라고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자 되신 삶과 사역에 참여하여 내 양을 부탁한다 맡기시는 거죠.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것도 주시지 않는 것을 여러분에게 명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나는 이것 가지고는 받은 게 없어 하고 땅에 묻어놓고 무익하고 불충성한 종으로 살아갔던 모습으로 갈수 없다는 거죠. 다 주셨어요. 한 달란트든 다섯 달란트든 열 달란트든. 주님의 뜻을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이뤄가라고. 이제도 주셨고요. 앞으로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걸 구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걸다 주시겠다. 그것을 구하는 것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참여되어 예수님 양들 돌아보고 예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라. 거기에는 분명한 약속이 있다는 거죠. 우리 대우빌로 장로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것을 믿고 기도하며 담대히 예수님의 사명을 이뤄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8절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남자만 5천명이 되는 그 2만 명이 넘는 수많은 무리 중에 가진 것이라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이게 누구에게서 나온 거였죠?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어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음식, 자기의 먹으려고 가지고 온 거, 그것밖에 없었다고 하죠. 근데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는 그래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봐서는 안 되죠.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광야에서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와 권능으로, 새 창조의 권능이죠. 백성들을 먹이셨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광경들이 다 구약의 출애굽 때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것에서 구속하시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과 은혜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그들을 먹이셨죠. 그와 같은 일이 오병이어의 이적에서 광야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광야로 예수님을 따라 나온 백성들을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먹이시고요. 결국은 전적인 권능과 은혜로 생명의 떡을 먹이실 겁니다. 예수님 자신을 주실 거예요.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말씀드렸듯이 4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명하셔서 사람들을 50명, 100명으로 나누어 앉게 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음식을 나누어 주게 하신 모습도 출애굽 때를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인도자로 하여 그때에도 그 밑에 장로들을 두시고 50부장, 100부장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돌아보게 하셨죠. 다 출애굽 때의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때 보여줬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 광야 교회의 모습이 이제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천국의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양들을 돌아보는 50명, 100명씩 그런 목자의 사역을 하게 하시지만 이것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 시대를 보여주는 거죠. 이 땅의 교회가 50명, 100명씩 예수님을 대신하는 목자의 사역을 하도록 부르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때 오늘 본문의 사건이 출애굽 때 이스라엘 광야 여정으로 우리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알수 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원 역사의 마지막 때에 새로운 출애굽 구원을 이루기 위해 참 구원자로, 참 목자로 오셨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더 확실히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친히 오병이의 이적을 출애굽 때 만나 사건하고 연결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늘에서 온참 떡이라고 선포하세요. I am the true bread from heaven. 그 오병이의 사건이 나를 가르켜 증거하는 이적이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세상 떡으로 자기 양들을 먹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 궁극적으로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먹여 영생, 천국 생명을 얻게 하실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적이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 모든 사건을 통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많이 살펴보았는데요.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또 다른 사건하고 연결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 때에 있었던 또 다른 사건과 오늘 본문이 어떻게 보면 더 닮아 있어요. 만나를 내려주신 사건 말고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을 것을 내어주셨던 또 다른 사건이 하나가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었죠? 그 사건과 마가복음의 오늘 본문 사건이 닮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이 아니라 고기를 내어주신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나시죠? 민수기 11장 21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Numbers chapter 11 verse 21 through 24.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인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만나가 내가 지겹다고 고기를 달라고 모세에게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모세에게 내가 한달 동안 저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이겠다고 하시며 모세에게 고기를 주라고 하셨죠. 그때 모세의 반응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같은 반응이었어요. 아니, 지금 장정만 60만 명인데 전체 200만 명이 넘는 저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고기를 먹이라고 하시는 건가? 하나님께 반문했습니다. 모세도 또 잊어버린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뭐 주셨어요? 만나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신 것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명하신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능력이 없느냐? 내가 주지 않는 것을 주라고 하겠느냐? 내가 주기로 했으면 내 권능으로 이루지 않겠느냐? 내가 이미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광야에서 너희가 먹을 떡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의 목자이지 않느냐? 그것을 잊었느냐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하고 닮아있죠. 왜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너희 자신과 이 세상 현실만 바라보느냐? 내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우리 자신과 이 세상 현실, 우리의 능력, 지혜, 직분자들 믿으실 거예요? 아니에요. 내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명한 것은 내가 이룬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이지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민수기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하여 백성들을 돌아볼 70장로들을 세우시고요. 셀수 없을 정도의 메뚜기 떼를 보내어 한달 동안 실컷 고기를 먹게 하시는데, 고기를 먹다가 어떻게 하시죠? 그 백성들을 치십니다. 왜? 그들의 불평과 원망, 그리고 불신의 죄에 대해 진노하세요. 먹이시는데 멸망시키세요. 이 내용이 오늘 본문과 많은 부분이 닮아 있지만 그 현실은 완전히 다르죠. 오늘 본문에서는 백성들이 구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먼저 광야로 예수님을 따라 나온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오병이어를 가지고 남자만 5천이요 전체 2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을 친히 먹이시는데 열두 제자들을 세워 모든 백성들을 50명, 100명씩 앉게 하여 먹이게 하시고 그들이 먹은 후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셨나요?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푸른 초장에서 그들과 함께 드시며 양과 목자의 교제를 나눠주십니다. 천국의 현실이 오는 거예요. 예전학과 다른 새언약의 현실, 구약의 하나님 나라와 신약의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천국의 현실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드러난 이 천국의 복된 현실이 곧 예수님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원수였을 때, 그리고서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을 때, 우리의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우리의 참 목자로 보내주셨고요. 더 나아가 그 아들을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생명의 음료로 내어주셔서 모든 죄사함을 얻게 하셨고, 예수님의 살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셔서 모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 예수님의 양들로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게 해주셨어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복음 사역, 천국 구원의 사역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땅의 교회를 참여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도 목자와 양의 그 관계와 교제가 있는 거예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을 대신하는 목자의 사역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양들이 목자 없는 양들로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과 교제 나누는 현실을 증거하는 것. 어디에 현실이 보여져야 되는 걸까요? 천국의 현실입니다. 이 교회를 천국의 삶을 증거하라고 부르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래서 예수님으로 먹고 마시우게 하라고 하고요.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전하여 예수님으로 먹이고 마시우게 하고, 예수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목자의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양들을 불러 모아 천국을 증거하는 교회로 사역하게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슬퍼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일까?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을 얼마나 슬퍼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으면 자기 아들까지 바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한분한 분이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는 것을 절대 내버려 두시지 않는 목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까지 바쳐 우리를 찾고 구원하여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 주셨죠.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이고요. 바로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자기 양들을 돌아보라고, 이 땅에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지 말라고 교회를 주셨어요. 왜 교회를 귀히 여겨야 되는가? 예수님을 내 목자로 여기기 때문에. 교회 없이 교회를 떠나 교회 밖에서 교회와 상관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은 나는 목자 없는 양으로 살아가겠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교회가 예수님 대신 목자의 사역을 하게 하셨고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양들이 목자 없는 양들로 살아가지 않도록 돌아봐야 하고요. 예수님의 양들도 끊임없이 내 목자가 누구신지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예수님이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께 구하며 힘써 예수님의 양들을 부르고 세우고 섬기고 지키고 돌아보고 먹이고 인도하는 삶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불러 예수님의 목자 되신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명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 있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부탁한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교회와 예수님의 양들과 상관없이 살아가지 말라고 주시는 거예요. 내 교회, 내 양들, 내 자녀들, 내 나라를 너희에게 맡긴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만 바라보면 주님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너무 연약해서 허물이 많아서 내가 할 일 다른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할 수 없다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주신 건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가진 것 너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 내 능력으로 내가 너희를 통해 이뤄갈 것이고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너희의 가장 큰 소명을 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예수님의 뜻을 이뤄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며 예수님의 양들을 돌아보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하셨어요.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구하는 것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것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에 내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양들을 돌아보지 않는 삶을 살면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해요. 이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너무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 나에게 정말 예수님의 은혜와 권능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구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마음이 없으면은요, 절대 구하는 삶도 따라오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이 주신 소명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도 전체 교회가 다 같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다 나오지 못하시더라도 주님의 은혜와 권능을 구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양의 큰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천국의 그날까지 더욱 우리 온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셔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의 양들을 섬기고 세우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참 목자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목자 없는 양들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시오 예수님의 목자 되신 그 사역을 하라고 교회를 주신 것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와 모든 목자 사역을 맡은 자들은 신실하게 낮아져 겸손히 양들을 섬기고 주님의 목자 되신 사역을 이뤄가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도 여기에 참여하여 서로 돌아보고 섬기고 세워가며 주님처럼 서로 양들을 돌아보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께서 권능도 주시고 필요한 것도 주시고 은혜도 내려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 주님의 양들 세워가는 것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힘 넘버 620 여기에 모인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